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키우면 아이가 예쁘고 특히 이제 처음 결혼해서 첫 애가 태어났을 때는 더더욱 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우리 애만큼 착하고 예쁘고 순한 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키우죠. 하지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애는요 잠도 잘 자고요, 젖도 잘 먹고요, 빵긋빵긋 잘 웃어주고요, 아주 순둥이에요. 그러면 선배된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돌만 지나보라고, 돌만 지나보라고. 그때 돼야 얘가 진짜 순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선배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돌이 지나면 애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유아 발달 막 표현하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 울거나 떼쓰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돌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전에는 진짜 뭐 배가 고파서 울거나 아니면은 기저귀를 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찡찡거리거나 아니면 진짜 어디가 몸이 아파서 우는 거였지만 이제 돌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 플러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뺑뺑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만 피크인 건 아니죠. 그 이후부터 이제 점점 더 이게 더 많아지죠. 이제 4살이 되고 7살이 되면 또 한 피크를 치고 사춘기가 되면 더 큰 피크를 치고 이게 그렇게 성장을 해 갑니다. 제가 하유를 처음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유가 돌이 지나고 이제 걷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걷기 전에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지가 원하는 게 있고 가고 싶은 게 있어도 지가 능력 바뀌니까 그만큼밖에 못하는데 이제 걷기 시작하면 지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훨씬 더 고집이 세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진짜 인생을 이제 2, 3년밖에 안 산 얘도 지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지고 지가 가고 싶은 데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인생의 횟수가 많아지고 많아진 어른들이 되고 이랬을 때 야 진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서 뭔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내 고집이 세질 대로 세진 내가 아니면 성인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아 참 쉽진 않겠다. 이 두세 살짜리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이를 먹으면 훨씬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인생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뿐이지 여건만 되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게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진짜 여건만 되면 정신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살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말이 있다는 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순순히 따르다라는 표현이 순종이거든요. 하유가 그냥 나를 잘 순순히 따라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갈 곳은 이곳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일로 가자 하고 가면 좋겠어. 근데 하유는 아니죠. 지 하고 싶은 게 저기 있고 가고 싶은 건 저기 있으니까 내 손을 뿌리치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간단 말이죠. 어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겠다. 야 성훈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저곳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붙잡은 손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 자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서 가려고 발부둥 치는데 지금 우리 성인이 된 우리 인생에 이 시간들을 쌓이고 쌓이고 쌓일 대로 쌓인 어떤 우리의 생각과 고집들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앞구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있어요. 근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얻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다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하나님과 다 언약을 맺어서 약속의 백성 됐지만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갔을 때 얻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자아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거나 우리에게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그분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고 좋은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베스트의 자리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또 순종이라는 것을 갖다 디밀면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보호받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왠지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윤아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딱 같은 거였으면 어렵지 않게 하겠지만 문제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선택할 건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건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지 않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상반됐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상반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상반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놓이게 되는 이런 선택을 하게 하는 상황에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고 전해라. 근데 우리의 요나 형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싫다라고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회개하라고 전하고, 만약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다? 용서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에 있는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을 했거든요. 끊임없이 침략하고 침략해서 고통받을 대로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만약에 이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세대는 별로 그런 게 이게 만약에 위안부 할머니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심판 있을 거니까 너 빨리 가갖고 회개하라고 해라 하면 이 위안부의 그 고통을 당한 이 할머니의 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인간적으로 당한 고통과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하고 싶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쟤네 망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요나가. 오히려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우리가 요나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나 하나님 나 싫어요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누가 그 할머니한테 아유 그래도 할머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그러면 됩니까?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를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입장 대부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상반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불순종은 뭐 아주 먼 진짜 나쁜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마음먹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를 때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근데요, 재밌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아라는 거를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아라는 것을 갖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 스스로 그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야 이거 참 좋은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좋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봇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좋다라고 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 진짜 그 길이네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 판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때문에 이게 이제 깨지면서 하나님이 좋은 게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길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기능들이 손상되고 왜곡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아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 편에 맞춰진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편에 맞춰지는 상태가 돼버린 게 바로 죄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선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결정하고 따라가도록 우리 자아가 손상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은 모든 사람은 이제 다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된 거예요. 진짜 완전히 새 거가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로 우리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새거가 됐는데 뭔가 우리의 삶이 새것 같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내 삶에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신념들은 아직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덧입는다. 겉옷을 벗고 우리의 속사람을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을 입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루어져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루어져야 될 영역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 꾸준히 해야 될 과정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는 표현들이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새 것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된 잘못된 우리의 신념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것이 예전에는 완전히 반대되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점점점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인생을 통해서 맞춰져가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지만 하나님 것이 이거였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 갈수록 이게 더 막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변화가 정말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돼서 삶 자체가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덜 바뀌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편차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변화를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이 사람보다 덜 변했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말, 우리의 삶에서 말하는 어떤 이야기들, 삶의 결정들이 점점점 하나님 편에 가까워져 가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우리 삶이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념들이 점점 하나님 편으로 맞춰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삶의 결과가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부유해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얼마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가까이 맞춰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은 잘 돼요. 부유해져 가요. 삶이 평안해요. 한데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거나 내 삶에서 하나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점점 달라 이 각이 넓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맞춰져가는 작업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힘이 있고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전히 나의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어떤 신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를 정말 지키는 것은 예를 들면 돈이야. 내가 정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야. 내가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포지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념 가운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따라가고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으로 너를 지킬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돈을 선택하겠죠. 네 포지션이 너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거라고 했을 때 포지션이 나를 지키는 거라고 신념 가운데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어도 결국에는 그 포지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를 지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라고 아무리 고백을 했어도 정말 내가 보호받아야 할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능력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뜻,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것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판단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 용어로 이런 거예요. 청진기 대보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진기 딱 대봤더니 때때야, 아니야 이거 하면 내가 뭐예요? 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편으로 맞춰가는 작업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진기 되지 않아. 그냥 이거는 그냥 덮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딱 덮어. 그리고 눈 딱 감아. 귀 딱 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려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을 믿던, 20년을 믿던, 30년을 교회 다니던 아무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는 횟수만 1년, 2년 쌓일 뿐 아무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죽는 것은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내 자아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거예요, 계속. 이게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나는 점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없어지고 나만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볼 힘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덮겠습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덮어버리는 삶을 사니까 계속 변화되는 삶은 없어지고 나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 다를 거 하나 없더라. 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우리의 고집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죄 짓는 거 우리도 여전히 있죠. 맞아요. 그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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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진 삶을 보는 그 사람이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삶에 그것들이 없어 덮는 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덮어버리니까 똑같구나. 오히려 더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윤성훈이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최성진이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김초아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스타일이 있어요. 막 치고 나가고 싶은 내 자아는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합니까? 판단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쪼개져 오는 거죠.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인정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 그럼 내 삶을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불순종하고 네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다른데 그럼 네가 뭘 선택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딱 진단해 봤더니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가야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게 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 먹는 게 변하고 원하는 것과 가고 싶은 것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그래야 하나님 편으로 이것이 점점 바뀌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되어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 삶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지고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장성한 분량에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어떤 반응들을 할 때 내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더 풍겨져 나오는가 아니면 내 것이 훨씬 더 풍겨져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상반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운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게 더 쉬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교회를 잘 다니고 단순히 뭐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내 삶에서 무엇인가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판단들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이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개월 전에 결혼식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저만 혼자 갔었는데, 혼자 갔으니까 이제 결혼식 끝나고 밥도 혼자 먹겠죠. 큰 테이블, 그런 테이블 참 부담스러운데 딱 혼자 앉았어요. 갑자기 막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앉으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교회 다니신 분인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권사님, 집사님이란 이야기들이 막 주고 받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빨리 먹고 가려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는 한 좀 나이 지금 한 7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요즘 70도 할아버지를 하기엔 좀 애매해요. 아무튼 그 어르신이 맥주를 한 잔 딱 따시더니 이제 따르시는 거예요. 아 드세요 하면서 서로 이제 권한이 집사님 하시면서 이제 술 한 잔 하고 계신 거예요. 뭐 단순히 그분들이 술 한 잔 하신다고 해서 그걸 내가 판단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생활하는 방식,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방식들을 예수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예전과 살아온 그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생활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그냥 용어만 바뀐 거예요. 그냥 권사님, 집사님. 내지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은 쓸진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변화라는 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좀 어떤 뭐랄까요? 위화감이 들었어요. 아, 나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똑같은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진 않은 거야.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진 않은 거야. 그럼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근데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고집은 고집대로 쌓일 대로 아주 강해진 상태겠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들어오도록 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제가 우리가 열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판단하도록 나를 열어놓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도 그분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믿을 때의 느낌과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쯤 되면 세상을 어느 정도 경험해서 그때는 세상 모르고 순수하게 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의 우리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세상 못 살아 라고 하는 말이 쉽게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먹어서 신앙 믿음을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건 아주 간단해요.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들어오는 대로 족족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들은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요.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 뭐합니까? 완고해진 마음으로 재필터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이미 싹 다 한번 훑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만큼 가능하고 저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해졌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못 들어간다면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거든요. 나의 마음을 판단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십니다. 양심이 화인맞기 전에는 양심을 건드세요. 뭔가 이제 이거 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잘 반응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굳은 살 베기듯이 마음이 완전히 완고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해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날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벌고 원하는 거 사고 원하는 거 먹고 원하는 데 가고 그냥 누릴 거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뭐 다는 못 쫓아가더라도 적당히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뭐 홍보만 하고 그냥 뭐 그렇게 건강 잘 지켜주면 감사하고 애들 그냥 잘 크면 좋고 그 정도 보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사는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나를 무엇인가 판단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야 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여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멈춰져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살피는 일들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진 않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가려고 하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 청진기 되는 작업들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도 쉽게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